세계 70억 명의 인구 중에 10억 명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 누대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 그리고 자유 등으로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나라가 195개국인데요. 그 중에 175개국에 한국인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 중에 우리도 하나이지요. 한인 이민 역사는 1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써 인구의 10%가 나라 밖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 전 지역에 한인교회가 4,500교회이고, 그 중에 뉴욕에 1,000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는 디아스포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걸 우리 쪽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흩으심, 무엇을 위한 보내심인가? 이 선교의 계절에 마지막 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다음 세대의 양육, 그리고 작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입니다. 딱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은 정말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1등이 꼴찌로, 어제 꼴찌가 오늘의 1등으로 바뀌는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은 숨도 편히 쉬기 힘들 정도로 매일 매 순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과 오늘 동침하는가 하면 어제까지의 친구였던 동맹국들 간의 경제 무역 전쟁을 벌이며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시대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말이 실감됩니다. 내일의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 카드가 뭐냐?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20세기 말이 되면서부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규모의 민족들이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기독교권 사람들이 기독교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다 하더라도요, 한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 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시리아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 사람들은 난민으로 흩어져 있는데,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도 많이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뉴욕은 말도 할것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집에도,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here and now,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꺼내신, 사용하신 마지막 카드는 다름 아닌 바로 나입니다. 이 땅에서 요셉처럼 시대를 주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더잘 키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도, 또 우리의 가정도 더 선교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2018년 월드컵 우승이 프랑스였었습니다. 제게 재밌는 것이 눈길을 끄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프랑스 대표팀 23명 중에 21명이 모두가 다 이민자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국이 타국이 되고 타국이 모국이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제 아이가 자기는 월드컵 선수가 되겠답니다. 축구 월드컵 선수요. 그래서 아빠는 빨리 은퇴하고 너를 따라서 매니저 하려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 했더니 아빠 자기는 미국 선수랍니다. 이렇게 저는 미국 놈하고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1세대의 삶은 헌신과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신앙만이 유일한 유산이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킹덤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미셔널 철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 저도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의 80%가 교회로부터 이탈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오래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실에서 신앙생활하던 자녀들이 자유문망한 학문의 불신적 이론 앞에서 무너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화가 점점 반기독교적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 신앙의 후계자요 내일의 역사를 이어나갈 차세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새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화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터전은 뭐냐?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면 자녀들은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더 좋은 새집을 짓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면 교육의 주체인 어른들이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가르치는 주체가 훈련을 받고 변화되어야 그 변화는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선교 훈련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는 admit,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사업체 하나 일굴 수 없고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없고 교회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그저 속수무책인 자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다음이 pray. 이렇게 인정해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모두가 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대 차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민족이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민족 중에 유일하게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육학자들이 분석했대요. 왜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을까? 바로 가정 문화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토라를 가르친다고 세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라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토라의 첫 시작의 기도고요.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즉 유대인의 가정은 늘 함께 부모와 자녀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그리고 가정을 통한 신앙교육은 그렇게 깊이 있고 뿌리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저 메이저를 정하지 않고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즉 그 자녀들의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즉 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웰즈에 가는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새벽에 기도할 거다. 하은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할 거다. 잘 다녀와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건너뜁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 한참 상승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 왕이었거든요.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무서워할 때 그는 뭐라 얘기했느냐? 트럼프와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힘이 있는 왕인지, 자기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토를 넓혀갔는지,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민 온 지 몇 년 됐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나온 것,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늘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요. 아빠는 이렇게 살아왔다. 엄마는 이렇게 살아왔다.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점수가 몇 점이었다. 토플 몇 점 맞고 왔다. 그거보다 자녀들에게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세대의 양육이며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바른 선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1차적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탄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을 한다 해도 교회는 가정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으며 그 복음이 전파될 일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액트,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교회 내가 다니지만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나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만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성품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도록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바른 삶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감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옆에 듣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어려운 관계 속을 자녀들 앞에서 서슴없이 다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들으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교회 다니면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힘들게 뭐하러 교회 다니나?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싸우면서 교회 다니나? 세상 문화, 학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뉴욕의 문화가 안티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보여진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없고 원망만 있었습니다. 불평만 있었습니다. 남에 향한 비판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찌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감사인데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히 여깁니다. 그 모든 걸 당연히 여기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들 속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투자하고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가끔씩 볼 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조금씩 결여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레이스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이래서 우리가 바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 잠깐 나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을 바로 셀몬 피나미나라고 얘기합니다. 연어의 회귀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알라스카에 살았습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다 나갑니다.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나가는데 다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훨씬 성숙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와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 땅에서 바로 세상을 지휘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거기에서 내보낸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품을 떠난 자녀들 성숙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랑방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은 구역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방 안에 신학이 있고 그 사랑방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공동체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늘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모임이 사랑방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모임을 기대하면서 교회는 사랑방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초대교회는 식탁 교제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과 오늘날 모임의 형태나 권위 계통이나 관계가 그리고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사랑방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서 네 번의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은 점점 퍼져서 모든 사랑방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방인가? 학습과 모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고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란 듣는 것보다는 볼 때, 그리고 보는 것보다는 행하며 가르칠 때 큰 열매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에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랑방에서 훈련하고자 작은 교회 사랑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방에는 회복과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삶의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서 내면에 있는 깊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은 작은 그룹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우리 모두가 자기의 아픔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방에서 그러한 교제가 있을 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구나 깨달을 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 바로 사랑방이고 거기에서 친밀감과 수용적 분위기를 함께 누리게 될 때 사랑방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성도의 사역화입니다. 사람의 변화와 성숙은 1차적으로 훈련과 교육에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사역을 하거나 훈련만 받고 사역하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1년 내에 거의 90여 명, 100명 가까운 분들이 패밀리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계속 지나가고 교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은 몇 퍼센트일까요? 10%입니다. 90%는 관람객이시고 10%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사역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적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작은 모임인 사랑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와 선교의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방이라 할지라도요, 새 생명이 탄생되지 않으면 정체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교회 사랑방의 건강은 어디에 있느냐? 새 가족이 와서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 왔는데 이제 새 사랑방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적응할 수 없다면 그 사랑방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고 동역할 때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방이 선교입니다. 다른 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과 사랑방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땅끝 탄자니아를 간다 할지라도 바른 선교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집을 불태워본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지은 집이 나무나 집으로 되어 있다면 순식간에 타버리겠죠. 하지만 타지 않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평생 사역을 했는데 허망하냐 허망하지 않느냐를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방학 동안에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웠니? 했더니 그냥 다녀왔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허무한지요. 5시간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왔는데 그냥 다녀왔답니다. 참 허무하고 속상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80년에 90년에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니? 그냥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집을 한번 태워봤는데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 그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작은 입새에 움직이는 바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했다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인지 바른 삶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이 바로 내 옆에서 가까이 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두려움까지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이고 그래서 사랑방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망치 들고 톱 들고 함께 불타버리지 않는 새 집을 지으십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로 양육하고 우리의 사랑방들을 잘 건강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바른 집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교회인 사랑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맡기시고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흩어져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